역사상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뭐 편하게 먹고 마시다가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굉장히 많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기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경우가 많습니다.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번연은요, 그 사람이 그 철로역정을 그냥 책상에 앉아서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차릿한 런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철로역정이라는 역작을 쓰게 됩니다. 또한 그 백신을 발견한 파스테르라는 사람은 여러분 반신불수 상태에서 그 백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프란시스 파크맨이라고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자기가 그 20권이나 되는 미국 역사를 책을 썼어요. 지금도 그 책을 팝니다. 어떤 곳에 가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무슨 글씨를 쓰는지 못 알아봐서 한 장에 몇 줄을 못 썼대요. 글씨를 크게 쓰는 바람에. 그래야 자기가 알아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20권이나 되는 대작을 집필하게 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여러분, 베이토벤은 청각장애자였지만 엄청난 대곡을 쓰게 되죠. 또한 그 신라곤을 쓴 밀턴은 여러분, 그 신라곤을 쓸 때쯤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이 그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그 유명한 신라곤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3선을 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남겨져 있지만 역시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이킹이 온통 북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요, 모두 바이킹의 후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이킹이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얘기하시면. 북유럽의 국가는 전부 다 바이킹의 핏줄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추운 핀란드니 아이슬란드니 이런 곳에서 개척을 하며 그 험한 바다를, 그렇게 험하다고 하는 북해 바다를 건너서 영국이니 아니면 유럽으로 갔겠습니까? 그들이 북풍에 시달릴 때 그들은 더 큰 배와 큰 노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나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 위기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기며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시련을 그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움츠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도전이 주어졌을 때 결과가 무서워서 움츠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요, 고통과 시련에 용감히 맞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닭은 자기의 머리를 날개 사이로 집어넣고 그냥 자기만 안 보면 모든 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그 바람 위로 유유히 날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에서 어려운 일이 골라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인생의 어두운 밤, 힘든 시간을 지나느냐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두운 인생의 힘든 시간을 지나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배경이 바사 제국 시대에 그 있었던 일입니다. 바사는 요즘 얘기하는 페르시아죠. 바사 제국 시대에 유다인 전체가 정말 그 히틀러 전에 몰살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그들이 그 아수로 왕 때,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그 크세르 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아수로 왕이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폭력적인 왕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만이라는 신하가 유대인들을 다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해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한꺼번에 다 말살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 그 지역, 그 지역을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있든 없든 그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전체를, 유다인들 전체를 죽이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그 유다인,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위기였고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아, 그들이 죽게 됐구나라고 전체를 읽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역사상 잊혀지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이거는 600만 명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요? 이유를 대라고 하면 저는 모든 이유를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켜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뭐였냐면 이들이 바사 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사 제국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왜 하필이면 유다 백성들입니까? 왜 하필이면 유다 백성만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알게 된 모르드개가 왕후인 에스더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왕에게 고해서 왕의 그 잘못된 칙령을 거두어달라는 그 고백을, 그 청원할 것을 그 요청하게 되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에는 6개의 수도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산국이에요. 그리고 왕은 6개의 왕궁을 돌아다니면서 지냈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고요. 왕에게 잘못 나아갔다가 왕이 그 사람을 받지 않으면, 바로 지팡이를 내어줘서 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규례가 페르시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암살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할지라도 아무 때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왕에게 나아가는 날이 아닌데 찾아가서 고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모습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을, 인생의 가장 힘든 이 밤의 시간, 어두운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갔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한 절밖에 안 읽었는데 그게 다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개는 그 예전에 그 반역을 이렇게 고한 공이 있어서 하급 관리가 됩니다. 근데 하급 관리가 왕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모르드개는 왕 황후였던 에스더를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수양딸처럼 길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힘이 있냐? 에스더도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후는 아무 때나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힘이 없는 이 두 사람, 그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정말 그 막대한 힘을 행사하고 있던 하만이라는 그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의 계략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고, 결국은 하만 자신이 죽자 달려 죽잖아요, 장대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다민족을 구해내게 했는지에 대해서 적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힘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경이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그런 위기에서 쓰임받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같은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단하는 태도였습니다.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것은 간단합니다. 나랑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개입하셔야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들도요, 처한 환경도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과 고난과 여러 가지 그 난관들을 여러분 헤쳐나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는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엔 거기에 다시 도전할 수 없는 용기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대신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면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얘기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적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의 그 딸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 속에 만나는 그 많은 것들은요,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인생의 위기에서는 특별히 여러분,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새벽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이래서, 나의 처지가 이래서 우리가 그것을 접는다면 다음에는 더 큰 용기 내기 힘듭니다. 또 한 번의 용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패배의식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맨날 힘들어요. 맨날 어렵습니다. 맨날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해보고 바꾸겠다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 AA 미팅이라고 아시죠? 알코올릭스 아나노무스란 말입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이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 가면 제일 먼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 이름은 누구누구고요. 저는 그 알코올릭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는 바꾸기를 원한다는 결단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나누는 것이 AA가 모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 하나를 끊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안 사고 안 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아버님이 가족들 앞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 앞에서 그 담배를 피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일주일 뒤에 아들이 방문을 딱 여는데 아버지가 방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서 담배 안 피신다면서요. 그래 나 안 피었다. 나 옆으로 누워서 피고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나도 피나는 결단이 필요해야만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살 빼는 거 쉽습니까?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무지무지 힘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김성일 집사님 저보고 양복 새 거 입으셨다고. 새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이 쪄가지고 못 입고 있던 거 살 빼서 입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웃으면서 아시겠어요? 그렇게 빼는데 2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도 그렇게 힘이 듭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근데 신앙의 문제나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데요. 오늘 에스더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나.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결단하시고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나. 올인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올인 대신에 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라 대신에 그냥 어떻게든지 타협해 보려고 미그적거리고 있다면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냥 괜히 하기 싫은 거 있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짓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그적거리고 안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고통만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진정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정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그 고리를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확실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까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환경으로 힘들어하고 수고롭게 살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 없이 살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요. 교회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쪽 교회 가볼까? 저쪽 교회 가볼까? 여러분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교회로 옮긴다고 그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될까요? 자기가 결단을 못 내리고 계속해서 미그적거리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그게 여러분 치유가 될까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는 한은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없는 한은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순권 장로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읽게 됐어요. 이분이 슈퍼 옥수수라는 걸 개발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기아를 허덕이는 그 나라에 가서 굉장히 그 많은 종자를 줘서 그 사람들의 기아를 해결하고 노력하셨어요. 그러다가 북한에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운 시간이 있었죠. 그 소비에트 공화국 그게 무너지면서 소련 공화국 쪽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북한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원조들이 다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2001년부터 북한을 19차례를 들어가서 그 수프 옥수수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요. 그랬더니 북한 농업과학원 그 연구원들이 김 박사님, 우리 그는 지금 옥수수 씨가 아니라 비가 오는 게 중요합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김 박사님이. 그랬더니 뭐 비를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아니냐고 적어도 30mm 이상은 와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안 그러면 박사님이 주신 옥수수도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믿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나 혼자 기도하면 힘이 덜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혼자서 무릎 꿇고 그 옥수수 밭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북한 연구원들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서로 조롱도 하고 술렁술렁하다가 몇 명이 어쩔 수 없이 눈치보다 앉아서 그냥 쭝얼쭝얼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12mm가 오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18mm를 와가지고 30mm의 비가 그 밤 사이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가 정말 그 순간에,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라고 넘어갔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비의 양도 맞춰주시고 능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요,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때는 그냥 나 죽여버리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 여기서 죽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물론 그건 협박성 기도는 아주 안 좋습니다. 어려서 그랬다고요. 하지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그거 안 되면 죽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내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간 금식할 것을 오늘 요청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상황인 만큼 유다민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위기였습니다. 집중된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금식기도가 주는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집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도 안 먹잖아요.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힘의 근원이 되는 음식을 안 먹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 금식이라는 것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을 보여주는 도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식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나의 생명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는 유대민족이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했습니다. 적어도 연락이 되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늘 아침부터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두 개라면 하나는 열심히 해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고요. 두 번째 인생 때 경건하게 해. 여러분, 진짜 산에 초막 하나 지어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뭐 하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정된 인생을 사는 단 하나의 인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왜 신앙이 계속해서 미적미적거리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이러한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눈먼 자들, 병든 자들, 빛이 모르고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의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 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아멘 하면 여러분 다 났습니다 이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해서 예수님과 집중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에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짧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께 집중하면 고치지 못했던 병도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들의 죄가 씻기고 그들의 병이 물러가고 정말 눈이 떠지고 일어나는 역사는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있을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힘든 일과 어두운 일과 정말 어려운 처지가 반복되는 그 사이클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인생이 너무 꼬여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라면 여러분은 식음을 전폐하고 스스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끝장날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서 간구합니다. 집중해서요. 왜요? 예수님께 닥쳐올 그 십자가의 고통은 실로 감당하기도 힘든 그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시고 힘드시고 정말 어렵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여러분의 처지에만 여러분의 환경만 매여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기고 정말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 시간을 이기 위해서는 용기입니다. 용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국가에 육해공군의 그 대장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자신의 그 군들이 가장 용감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도 서로 아니야 해군이 더 공군이 더 육군이 더 이러고 있으니까 공군 대장이 그럼 한번 시험을 해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가 진짜 뭔지를 보여주겠다면서 쫄병을 하나 부릅니다. 그러면서 5층으로 올라가라 그러더니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데 반 죽다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해군 대장이 딱 보더니 뭐에 그걸 가지고 쫄병을 한 명 부릅니다. 10층으로 올라가라 그러더니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쫄병이 진짜 뛰어내렸는데 결국은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육군 대장이 딱 보더니 뭐 그런 걸 가지고 용기라 그러냐고 쫄병을 하나 부르더니 너 15층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층 올라가서 너 뛰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쫄병이 뭐라 그랬냐면 너나 떨어져라 미친놈아 그랬더니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 대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진정한 용기다. 쫄병이 대장한테 미친놈아라고 욕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거울 한번 쳐다보시라고요. 여러분이 거울에 비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정말 아쉬운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거울 쳐다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네 하지 이러신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아쉬운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들고 매달릴 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령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이 주신 영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설령 정말 명예를 잃고 여러분의 돈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실 그 용기를 통해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주실 그 영광에 비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잃은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큰 집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저히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그렇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와서 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자가 삼킬차를 차려고 어르렁거리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깨어있지 않다면 결국은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없이는 결국은 그 사자들에게 그 사단의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타협하고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신앙생활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충분히 타협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보다는 그냥 왕으로 세워졌을 때 왕이 되는 게 훨씬 더 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이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에 빠져서 어둠에 헤매는 사람들, 결국은 그 영혼들은 죄로 인해서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예수님께는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는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결단, 그렇게 내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결단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타협으로 세상의 넓고 흔한 타협으로 채우실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러분의 삶을 용기 있게 채우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지 못하면 그러한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그렇게 miserable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무거운 날개를 두 개씩 양 어깨에 달아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것은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날기 원합니다. 높은 곳에 가기 원해요. 근데 무거운 날개는 싫어합니다. 무거운 짐은 싫어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다 죽여달라고 했어요. 자기를요. 나 이렇게 못 산다고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짐들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갑니다. 원주민들과 같이 강을 건너는데 원주민들이 갑자기 큰 돌 하나 가져오더니 선교사님한테 딱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뭐 웬만한 돈 하나씩 붙들고 강을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그랬답니다. 바보들 아니야? 아니 왜 강을 건너는데 돌을 갖고 건너야 돼? 근데 강의 중간쯤 왔을 때 선교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강 중간에는 급류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무거운 돌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무거운 짐들이 자신들을 살린다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선교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고 편하고 타협한 것만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요. 침체의 강을 건너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한 어떤 굴레가 있다면, 이것은 안 될 것 같은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제끼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나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웃기는 얘기 있죠. 쓸데없는 것에서 목숨 건다고요. 이거는 쓸데없는 게 아니라 쓸데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한번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신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든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여러분 집중해서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목사님 하나로 교회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신다면 그 부흥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정말 아신다면 여러분 기대만 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지도 않으면서 누가 하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으로 우스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나로 판다고 이렇게 써는데 보면 뭐 이번 주에 뭐 무슨 밀년 나오지요. 그거 쳐다보면서 하나님 언젠가는 저거 이길 것을 기대합니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백날 기대해 보십시오. 그걸 이기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